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이 새로 개발한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오늘 보도에서 11일과 12일 이틀에 걸쳐 진행한 이번 비행실험은 2년 동안 개발이 진행된 사업이라며 약 1500km 떨어진 표적을 타격하는 데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 미사일이 자국 영토와 영해 상공에서 126분간 타원형과 팔자 비행 궤도를 그리며 표적을 맞췄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미한 양국 간 정보자산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을 정밀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도 성명을 통해 북한의 이번 발사는 미사일 개발과 더불어 이웃 국가와 국제사회에 위협을 야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통합망료관부도 북한이 쏜 미사일의 사거리가 일본과 주변 지역의 평화와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우려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정권을 제장악한 탈레반 과두정부는 앞으로 여대생들에게 성별을 분리해 강의를 받도록 할 방침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압둘바기 하기니 탈레반 교육부 장관 대행은 어제 이 같은 방침이 모든 군공립과 사립대 그리고 대학원에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기니 장관 대행은 남녀가 함께 수업하는 건 아프간의 문화적 전통과 이슬람 규율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앞으로 여학생을 가르치는 교원도 여성만이 담당할 수 있다며 불가피한 경우에만 이슬람의 규율에 따라 남성 교원을 허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탈레반은 과거 집권기였던 1996년부터 2001년 기간 동안 여성의 외출을 제한하고 가정에서도 남녀가 함께 공부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여성의 인권을 크게 제약했습니다. 탈레반은 최근 정권을 재장악한 이후에는 여성이 계속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여성의 인권을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최근 구성된 과도정부 강요에 여성은 단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란과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이란 내 핵시설 감시 장비를 재가동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양측은 어제 공동성명을 통해 IAEA가 이란의 핵시설 내 카메라를 재가동하고 영상 저장 카드를 교체하는 데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영상 저장 내용은 이란과 미국이 당초 서명한 2015년 핵합의, 이른바 포괄적 공동행동계획 JCPOA를 재보관하기로 합의하기 전까지는 공개하지 않고 이란 내 장소에 보관하기로 했습니다. 이날 합의와 관련해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임시방편이지만 외교적 해결을 위한 시간을 벌어주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란은 지난 2018년 전임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핵 합의를 파기를 선언하자 단계적으로 핵 합의 조항 이행 범위를 축소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이란은 IAEA의 핵 사찰 종료를 선언한 바 있습니다. IAEA는 지난달 이란이 우라늄 비축량을 계속 늘리면서 농도 60% 이상의 무기급 수준에 근접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오늘 전투기를 동원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를 공습했습니다. 이스라엘 군 당국은 공습에 앞서 이날 오전과 하루 전날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 측이 세 차례의 로켓포 발사를 감행했다며 이 가운데 적어도 두 발은 요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공습은 하마스 측의 로켓포 발사에 따른 대응 차원이며 복수의 하마스 표적물을 타격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양측은 이번 로켓 공격과 공습으로 인한 사상자는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야일 라피드 이스라엘 외교부 장관은 이날 하마스와의 싸움을 끝내기 위해 새로운 접근법을 취할 것이라며 하마스의 군비 증강을 막기 위해 가자지구 기반시설에 대한 국제적 투자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P 통신은 이번 로켓 공격과 공습은 최근 이스라엘 군 당국이 교도소를 탈옥한 팔레스타인인 6명 가운데 4명을 체포한 뒤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하마스는 이들에 대한 체포에 반발하면서 이스라엘과 휴전 논의를 전면 중단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영국 정부가 사람들이 밀접한 장소나 행사에서 백신 접종 여권 제출을 의무화했던 방침을 철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동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9월 13일 월요일 VOA 뉴스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진행의 안소영입니다. 네, 북한이 미한 연합훈련 반발 담화를 낸 지 한 달 만에 신형 장거리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계속해 상황을 주시할 것이고 동맹 또 협력국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한국이 개발하는 잠수함들이 북한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다가 함경도는 오후부터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6도에서 20도, 낮 최고기온 20도에서 31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0.5에서 1.5m, 서해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미한 연합훈련 반발 담화를 낸 지 한 달 만에 신형 장거리 순항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 이 순항 미사일로 저강도 무력 시위에 나섰다는 분석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대외관용 조선중앙통신은 국방과학원은 9월 11일과 12일 새로 개발한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13일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발사된 미사일들은 북한 영토와 영해 상공에 설정된 타원과 팔자형 비행 궤도를 따라 7,580초를 비행, 1,500km 계선의 표적을 명중했다고 밝혔습니다. 발사는 5개 발사관을 갖춘 지상 이동식 발사 차량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이 공개한 7,580초는 126분으로 2시간 넘게 순항 미사일이 비행한 셈입니다. 미사일의 구체적인 발사 지점과 비행 궤적, 탄착 지점 등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미한 정보당국 간 긴밀한 공조하에 정밀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도 신형 장거리 순항 미사일 시험 발사 사실을 전하면서 지난 1월 당 제8차 대회가 제시한 국방과학발전과 무기체계 개발 5개년 계획 중점 목표 달성에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는 전략무기라고 밝혔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시험 발사를 통해 새로 개발한 터빈 송풍식 발동기의 추진력 등 기술적 지표들과 미사일의 비행 조종성, 복합유도 결합 방식에 의한 말기 유도 명중 정확성이 설계상 요구들을 모두 만족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이번 미사일 시험 발사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참관 없이 정치국 상무위원인 박정천 당 비서와 김정식 당 군수공업부 부부장, 전희로 국방과학원 당 비서의 참관하에 시행됐습니다. 박 비서는 당 중앙위원회 위임에 따라 장거리 순항미사일의 성공적인 개발을 이뤄낸 국방과학자들과 군수노동계급에게 축하와 감사를 전했다고 말해 김정은 위원장의 위임에 따른 것임을 밝혔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단거리 순항미사일은 선을 보였지만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공개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지난 1월 8차 당대회에서 중장거리 순항미사일을 개발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이 공개한 사진을 근거로 이번 미사일의 크기와 동체 등이 한국의 현무 3C보다 약간 커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지난 2012년 한국 국방부가 공개한 현무 3C는 길이 6m, 직경 53cm에서 60cm, 제트 엔진 장착으로 마하 1의 속도로 비행합니다. 순항미사일은 저고도로 비행하는 특성 때문에 레이더에 탐지될 확률이 낮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만큼 요격이 쉽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이번 시험 발사는 북한이 지난달 10일과 11일 김여정 당 부부장과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이 미한연합훈련 반발 담화를 연이어내고 국가 방위력과 선제타격 능력 강화를 이어갈 것이라고 공언한 지 한 달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한 달간 경제와 민생 관련 공개 행보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였고 지난 9일 정권 수립 기념일에도 이렇다 할 무력 시위나 대외 메시지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목 통일전략센터장입니다.
사실 한 달이 넘도록 조용했고 이번 구구절 행사도 전략무기나 뭐 신무기는 보이지 않고 그래서 아마 좀 숨고르기를 하고 있지 않나라고 봤는데 역시 이제 미국과 한국에 대해서 자기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으면 우리의 핵미사일 역량은 계속 강화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자기들의 의지를 관철시키고 또 압박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분명히 담겨져 있어요.
북한이 밝힌 미사일의 비행거리와 궤도, 그리고 순항미사일이 탄도미사일보다 더 정밀한 타격 능력을 갖췄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반도는 물론 일본 인근에 있는 이동식 표적까지 공격이 가능하다는 점을 과시하려는 의도라는 관측입니다. 또 이번 미사일을 전략무기라고 표현해 소형화 경량화된 핵탄두를 탑재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는 분석입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안보 포럼 신종우 사무국장입니다.
1500km 날리면서 지금 일단은 일본 전역과 주일 미군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오늘 뭐 과시를 했지 않습니까? 이게 전략이라는 표현을 붙임으로써 또 여기다가 핵을 탑재하는 그런 은연중에 비춰지는 거죠.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범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과의 대화의 판 자체를 깨려는 의도는 아니라는 분석입니다. 북한은 앞서 조 바이든 미 대통령 취임 직후인 지난 1월 22일과 3월 21일 순항미사일을 발사했고 같은 달 25일엔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쏜 바 있습니다. 한국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올 들어 북한이 간헐적으로 무력 시위를 했지만 유엔에서 문제 삼을 수준에 미치지 못한 저강도에 그쳤다고 말했습니다.
큰 흐름을 보면 미국과의 협상 의지는 있지만 그러나 미국이 자신들이 원하는 지금 조건을 내밀지 않고 있거든요. 한쪽으로는 미국을 압박하면서 한쪽으로는 자기들에게 유리한 협상 국면을 조성하려는 의도가 있다. 그러나 큰 틀에서는 임계점을 넘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봐야죠.
하지만 대미 압박 차원에서 도발의 강도를 한층 높여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특히 북한 매체가 이번 시험 발사가 국방과학발전과 무기체계 개발 5개년 계획의 일환이라고 밝혀 자위력 강화를 명분으로 한 무기실험들이 공개적으로 이어질 공산이 커졌다는 관측입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입니다.
8차 강도회 때 김정은이 직접 굉장히 많은 무기체계를 개발하겠다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일환이고 이게 하나의 무기체계 개발 5개년 계획으로 정리가 됐다면 이거는 북한이 제도화한 거고요. 그리고 이런 북한이 만든 5개년 계획은 반드시 이행을 해야 됩니다. 이행 후에 나중에 총평을 이제 계속하게 되고 분기별로 계속 확인하게 되고 그러면 지속성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앞으로도 계속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조한범 박사는 북한은 대화 재개 조건을 놓고 미국의 반응 여부에 따라 차츰 압박 수위를 높이려 할 것이라며 8차 당대회 당시 김정은 위원장의 전술 핵무기 개발 지시에 따른 관련 미사일 발사 등을 예상해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불참과 관련해선 신종우 사무국장은 통상적으로 초기 단계의 미사일 시험 발사엔 김 위원장이 참관하지 않았다며 이례적인 일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우리는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 보도들을 알고 있다면서 계속해서 상황을 주시할 것이고 우리의 동맹 또 협력국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북한이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사실이 알려진 직후 웹사이트에 올린 성명에서 이같이 밝히고 북한의 활동은 군사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북한의 지속적인 집중과 북한의 이웃나라들과 국제사회에 제기하는 위협을 강조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성명은 이어 한국과 일본 방위에 대한 미국의 공약은 여전히 철통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미국의 방어 역량이 여전히 제한적이라고 지적하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미국 의회가 미국 미사일 방어 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여러 수단을 지렛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동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워싱턴에 있는 미국 아시아정책연구소는 8일 미국이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방어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이날 북한과 미국의 미사일 방어 역량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진전된 미사일 개발을 계속 추구함에 따라 미국 본토 미사일 방어 능력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보고서는 미국은 북한의 이런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지속적인 투자에도 불구하고 기술적 결함과 열악한 시험 발사 기록, 제한적인 감독 등 여러 요인들이 북한의 핵 공격에 대처하는 본토 미사일 방어 능력에 대해 상당한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17년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화성 14-15형을 시험 발사하면서 미국 본토까지 ICBM을 날릴 수 있는 능력을 증명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도 5월 의회 증언에서 북한의 ICBM이 미국 본토에 대한 실제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 저자인 안킷 판다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선임연구원은 9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번 보고서가 정책 결정권자와 협상가들에게 가용한 여러 수단들을 고려할 수 있는 로드맵을 제공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We're hoping that the report gives policymakers and negotiators a roadmap to consider the range of tools available to them.
보고서는 탄도미사일을 담당하는 북한 전략군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 미사일 방어 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의회가 여러 수단을 지렛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먼저 국방부 산하 미사일 방어청에 현실적인 환경과 기타 요인에 대한 시험을 수행하도록 의회가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의회가 지상 배치 중간 단계 미사일 방어 체계 GMD 감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의회가 GMD 시스템을 위해 비용이 많이 드는 차세대 요격기 NGI 자금을 지원한다면 해당 시스템을 더 잘 시험하고 개발, 평가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방부가 북한의 질적, 양적인 미사일 능력에 대한 미국의 방어 능력을 평가해 대비할 수 있도록 의회가 요청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판다 선임연구원은 미국 의회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방어 역량을 논의할 수 있도록 공개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Additionally, take an interest in arms control style approaches to North Korea, helping by conducting public hearings, taking an interest in missile defense policy surrounding North Korean qualitative advance.
북한의 진전된 미사일 능력에 대한 미국의 미사일 방어 정책을 검토하고 한반도의 긴장이 격화될 위험을 줄이면서 핵무장한 북한을 성공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을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북한과의 비대칭적 군비 통제가 한반도의 재래식 위험과 핵 위험을 낮출 수 있는지 의회가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 같은 조치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광범위한 군 태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리고 군비 통제가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이 밖에 의회 청문회가 러시아와 중국과의 생산적인 군비 통제를 촉진하는 데 있어 미사일 방어를 제한하는 것의 잠재적인 역할도 다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BUE 뉴스 박동정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대북 제재가 북한 정권과 핵 확산 활동을 지원하는 자들을 겨냥하는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미국 내 민간 단체들은 북한 등에 대한 미국의 제재 규정이 인도적 활동에 지장을 주고 있다며 제재 정책의 수정을 촉구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는 미국의 대북 제재가 북한 주민들이 아니라 북한 정권과 핵 확산 활동을 지원하는 이들을 겨냥한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10일 미국 민간단체들이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북한 등 대외 제재 정책에 대한 변화를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한 데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미국의 제재는 인도주의적 품목의 거래에 광범위한 예외를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제재는 구체적으로 북한 정권과 북핵 확산에 민감한 활동을 지원하는 자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주민들의 투자와 자원, 존엄성을 박탈하는 것은 북한 정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지난 7일 미국 내 46개의 민간단체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미국의 제재 정책에 상당한 구조적 변화를 줄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했습니다. 이 서한은 바이든 행정부가 제재 정책을 재검토 중인 가운데 나왔습니다. 단체들은 서한에서 행정부의 제재 정책 재검토를 가능한 한 조속히 완료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며 미국의 제재 정책에 상당한 구조적 변화를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서한에는 대북 지원단체인 미국 친우봉사회와 한반도 평화옹호단체인 매사추세츠주의 코리아 피스 캠페인, 연합감리교회 한인총회 등이 서명했습니다. 단체들은 서한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제재가 인도적 지원과 평화 구축 프로그램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해결하기 위해 중요한 조치를 거의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을 포함한 이란, 베네수엘라에 대한 제재가 민간단체의 인도적 프로그램에 심각한 장애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재를 통한 트럼프 시대의 최대 압박 정책을 유지했다고 말했습니다. 단체들은 바이든 행정부의 제재 정책에서 변화가 필요한 6가지 사안을 명시했습니다. 특히 제재 면제를 위한 기존의 일반 허가와 함께 국제 임시 일반 허가도 발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허가를 통한 제재 면제 항목의 제재 대상이 아닌 개인기관과의 통신과 파트너십을 포함할 것을 요청하며 이는 북한과 같은 상황에서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대북 지원의 경우 민간단체가 제재 면제를 위한 일반 허가를 받으면 식품과 의약품 선적을 허용받게 되는데 북한 기관과 파트너십 혹은 파트너십 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재무부로부터 특정 승인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친우봉사회 대니얼 제스퍼 워싱턴 지부장은 11일 VOA에 대북 인도 지원의 경우 진퇴의 양난이라며 기본적으로 북한에 대해 하는 모든 지원 업무에는 특정 승인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It's sort of a catch-22 when it comes to North Korea because basically anything you do with a North Korean requires a specific license because the Treasury Department has never
재무부가 파트너십 혹은 파트너십 계약을 맺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북한에 대한 모든 인도 지원 사업은 재무부의 특정 승인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제스퍼 지부장은 재무부 승인까지는 9개월에서 2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북한이 국경을 재개해 인도 지원이 가능해지더라도 신속하게 사업을 펼치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은 10일 재무부 대변인을 인용해 바이든 행정부의 제재 정책 검토가 오는 가을쯤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또 재무부가 제재정책 재검토 작업의 일환으로 국내에 75개 이상의 비영리 단체 대표들과 협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신문은 이번 제재정책 재검토의 일부분은 미국의 제재 프로그램이 명시된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지, 식량과 의약품 같은 인도적 공급품의 전달을 막는 등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지 않는지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에 따르면 재무부 대변인은 이번 제재 재검토를 통해 정부의 제재 사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파악해 제재가 외교 정책의 효과적인 전술로 유지되고 미국의 우선순위를 다루도록 갱신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번 재검토 작업은 개별 제재 프로그램이나 제재 대상 혹은 제재 적용과 관련된 정보 재검토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신문은 앞선 지난 7월 바이든 행정부가 제재 재검토와 관련해 큰 틀에서 광범위한 압박 기조를 중단하고 부수적인 경제적 피해를 방지하며 동맹과 공동으로 행동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과 관련해 바이든 행정부는 대북 제재를 계속 이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대북 인도 지원과 관련해 북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방식의 활동과 동시에 모니터링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정박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부차관보는 지난달 초 우리는 북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방식으로 행동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북한의 수용을 기대하면서 인도 지원 제공을 목표로 하는 국제적 노력을 계속 지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e try to act in a manner that does not harm the North Korean people and continue to support international efforts aimed at the provision of
박 부차관보는 그러나 북한은 국경을 폐쇄하고 국제적 지원 제한을 거부하는 동시에 기존 인도적 프로젝트를 실행하고 모니터링하는 책임자를 제한함으로써 지원 제공에 상당한 장벽을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성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활동을 시작한 지 석 달이 넘었지만 북한의 거부로 아직 북한 측과 협상 테이블에 앉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동안 성킴 대표는 한국, 일본 등 동맹국과 대북공조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성킴 대표의 지난 100일간 주요 행보를 박형주 기자가 되돌아봤습니다.
미국 국무부의 대표적인 한반도 전문가인 성김 대사가 바이든 행정부의 첫 대북특별대표로 임명된 것은 지난 5월 21일입니다. 당시 바이든 대통령은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정상회담 직후연 공동 기자회견에서 성김 대표의 임명을 깜짝 발표했습니다.
So I'm pleased to announce that Ambassador Song Kim, a career diplomat and with deep policy expertise, will serve as the U.S. Special Envoy for the DPRK. Ambassador Kim, you're here somewhere today. Stand up, will you? Thank you for being on here.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와 주한대사를 역임한 성김 대표는 2014년에서 2016년 국무부 동아태 담당 부차관보 시절 이미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겸임한 바 있습니다. 또 2018년에는 필리핀 주재 대사로 재직하면서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준비 협상에 깊이 관여했습니다. 그런 만큼 임명 당시에 대북 협상의 사령탑으로 적임자라는 평가가 주를 이뤘지만 임명 시기에 대해선 의외라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워싱턴포스트 신문이 북한과의 협상이 시작될 때까지 특별대표를 임명할 필요가 없다는 고위 당국자의 발언을 보도하는 등 당시엔 이 자리가 한동안 공석으로 남을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전격적인 대북특별대표 임명은 대북 관여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의지 표명으로 해석됐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미국의 거듭된 대화 제의를 일축하면서 대북특별대표로서 성김 대표의 역할은 아직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성김 대표는 지난 100일 동안 기회 있을 때마다 바이든 행정부의 일관된 대북 메시지를 발신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I continue to stand ready to meet with my North Korean counterparts anywhere at any time.
미국은 언제 어디서든 북한과 조건 없이 만날 준비가 돼 있으며 북한의 긍정적 반응을 기대한다는 겁니다. 성김 대표는 또 북한이 미한연합훈련을 대북 적대시 정책이라고 비난할 때는 미국은 북한을 향해 적대적 의도가 전혀 없다며 연합훈련은 정례적이며 순수한 방어적 성격의 훈련이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does not have hostile intent towards the DPRK.
지난 8월 한국 K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는 북한에 있는 우리 친구들이라는 친근감을 나타내는 표현을 쓰기도 했고
But I do want to emphasize to our friends in the DPRK.
북한과의 외교에 매우 창의적이고 매우 유연하게 임할 용의가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We are willing to be very creative, very flexible.
현재 성김 대표는 북한의 반응이 없는 상황에서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과의 공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중국 측과도 지난 7월 전화 협의를 했고 지난달 서울 방문에서는 러시아의 북핵 수석 대표와 회동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6월 21일 서울에서 한국과 일본 북핵 수석 대표와 회동한 성김 대표는 오는 14일 일본에서 다시 한일 수석 대표들과 만납니다. 이에 앞서 지난달 하순에는 미한 수석 대표가 일주일 간격으로 각각 서울과 워싱턴을 오가며 회동했습니다. 두 대표는 회동에서 대북 인도주의 지원에 대한 전향적인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We discussed possible humanitarian assistance to the DPRK.
언론과 전문가들은 성김 대표가 인도주의 지원을 포함해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내기 위한 방안을 한국 등과 모색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동안 북한은 미국의 대화 제의에는 응하지 않으면서도 미한 연합훈련 기간 또 구구절 열병식 등에서 특별한 도발 신호를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 대북 협상을 이끌었던 미 전직 관리들은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이끄는 것을 성김 대표의 가장 큰 도전 과제로 꼽았습니다.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10일 VOA와 전화 통화에서 특히 미국의 목표는 북한의 협상 복귀가 아니라 북한이 비핵화에 진지하도록 하는 것이라는 점을 북한이 깨닫도록 하는 것은 모든 대북 협상가들의 도전이라고 말했습니다.
Well, I think the biggest challenge is to have North Korea show an interest in the negotiation.
힐 전 차관보는 성김 대표의 최근 행보에 대해선 모든 동맹국과 파트너가 공통된 대북 접근법을 취하도록 집중하는 것으로 의미 있는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육자회담 차석 대표는 현 상황에서 성김 대표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언제 어디서든 조건 없이 만나서 모든 문제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협상할 준비가 돼 있다는 의지를 나타내기 위해 더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So I mean, I think he's giving it his, I think he's giving it his best try. I don't know what more he can do.
디트라니 전 차석 대사는 성김 대표가 협상 복귀를 위한 유인책은 물론 협상 재개 이후 비핵화와 상응 조치 등과 관련해 한국, 일본 등 동맹국과 논의하면서 공통된 의견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동시에 성김 대표는 관련 국가의 잇따른 회동을 통해 미국이 일방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동맹국들과 협력하고 있으며 따라서 협상을 통해 북한의 우려사안을 해결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북한에 보내는 것이라고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한국이 개발하는 잠수함들이 상당히 안정적인 타격 능력으로 북한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국의 작전 지역을 늘려 적의 탐지 능력을 교란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박동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군사 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10일 한국이 개발하는 새로운 잠수함들이 북한을 억제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new submarines that South Korea is building, they each carry six ballistic missiles potentially. They haven't built all those missiles yet. That's the plan.
베넷 선임 연구원은 이날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한국이 건조하고 있는 새로운 잠수함들이 잠재적으로 각각 6기의 탄도미사일을 탑재해 상당한 공격력을 갖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북한이 이 잠수함들을 탐지해 파괴하는 것이 매우 어려울 것이라면서 따라서 한국 잠수함들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타격 능력을 가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베넷 선임 연구원은 한국의 잠수함 규모가 북한의 절반에 불과하지만 질적으로 훨씬 우월하기 때문에 숫자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의 잠수함 개발이 한국 해군력 균형과도 관련이 있다고 베넷 선임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They're looking at developing an aircraft carrier, but they're also planning on developing submarines. So they're trying to develop a balanced naval force.
한국이 항공모함뿐 아니라 잠수함도 개발하면서 균형 잡힌 해군을 발전시키려고 시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잠수함도 그 과정의 일부라면서 한국이 몇 년 안에 6대의 잠수함을 다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매우 균형 잡히고 점진적인 방법으로 시도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한국방위사업청은 9일 대우조선해양과 8억 4,500만 달러 규모의 장보고 3배치 2 2번함 건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한국 언론들은 10일 방위사업청이 이같이 전했다면서 3배치 2급 잠수함 2번함이 오는 2026년까지 건조 완료 후 2028년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13일 한국 해군은 3,000톤급 잠수함 도산 안창호함을 지역지켰습니다. 이 잠수함은 한국 잠수함으로는 처음으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수직 발사관 6기를 장착했습니다. 제프리 루이스 미들베리 국제학연구소 동아시아 비확산센터 소장은 10일 VOE와의 전화통화에서 한국의 연이은 미사일 개발이 한국의 작전 지역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South Korea is a fairly small country and so the ability to fire missiles from the ocean increases the operating area which makes them more secure and it gives them the ability to fire missiles.
한국은 비교적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해상에서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은 작전 지역을 늘려주고 안전도 더 확보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겁니다. 루이스 소장은 북한이 공격을 시도할 경우 육지보다 해상에 있으면 생존이 훨씬 더 쉽다는 이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 advantage of having those at sea as opposed to on the land is they are much more survivable if North Korea attempts to attack them. And they are, because they can be spread out, they can attack North Korea from different angles, which would just make it much harder for North Korean radars to see them.
루이스 소장은 서로 분산돼서 다각도에서 북한을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 레이더가 감시하기가 훨씬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김정은 위원장을 암살하기 위해 한국 육지에서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북한이 이를 탐지해 시간을 벌 수 있지만 해상에 있는 잠수함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면 레이더가 이를 감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없다는 겁니다. 루이스 소장은 또 한국은 북한과의 충돌이 발생할 경우 초기에 사용할 수 있는 큰 규모의 공격미사일 군대를 보유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것이 바로 그런 시스템의 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 국방부는 한국의 연이은 잠수함 개발에 대한 VOE의 논평 요청에 언급할 게 없다면서 한국 정부에 문의하라고 말했습니다. VOE 뉴스 박동정입니다.
북한 정권 수립일을 맞아 열린 열병식에서는 체중이 줄고 활기차 보이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모습이 미국 언론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 정권이 이번 행사를 통해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한 이미지를 연출하고 김일성 주석의 모습을 연상시키려 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조은정 기자입니다.
신형 무기 과시 없이 조용히 지나간 북한의 구구절, 정권 수립일 열병식에서 화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날씬해진 외모였습니다. 미국 AP통신은 김정은이 더 날씬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열병식에서 두드러지다. CBS 방송은 더 날씬하고 활기찬 김정은이 열병식에서 이목을 빼앗아가다. 블룸버그 통신은 김정은은 몸매를 정리하고 황갈색으로 그을렸으며 열병식을 즐기다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신문도 김정은이 몇 달 전 살이 많이 빠졌던 연초보다도 눈에 띄게 날씬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 열병식을 통해 건강한 이미지를 부각하려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 지도부를 연구하는 미 해군 분석센터 CNA의 켄 고스 적성국 분석국장은 10일 VOA에 김정은이 몇 달 전보다 훨씬 건강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He wants to show that North Korea has really weathered the storm of COVID. And by having him look much healthier and being able to have this event with no masks and him interacting.
고스 국장은 김 위원장이 훨씬 건강해진 모습으로 마스크도 안 쓰고 행사에 참석해 지도부는 물론 어린이와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잘 헤쳐나가는 애민 지도자라는 이미지를 주려 한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민들이 김정은의 모습을 통해 북한이 코로나 시작 전보다 지금이 건강적 측면에서 더 낫다는 생각이 들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윌슨센터 진리 선임연구원도 10일 VOA에 김정은의 체중이 많이 줄었고 햇빛에 그을렸다는 점을 알아채지 않을 수 없다며 북한이 그를 통해 보여주려는 이미지는 건강이라고 말했습니다. 리 연구원은 김정일이 뇌경색 이후 수척하고 아파 보였던 모습을 김정은이 보인다면 주민들이 우려할 것이라며 북한 지도부는 김정은의 체중 감량이 건강한 것이라는 인상을 주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리 연구원은 또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 열병식을 국가 건설의 기회로 삼으려 했기 때문에 군복 대신 서양식 정장을 입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정은의 이런 모습은 비슷한 옷을 입었던 김일성 주석을 떠올리게 했으며 김정은은 특히 경제적으로 불확실한 때에 할아버지의 이미지를 불러일으키려 한다는 것입니다.
He's trying to evoke a different era and trying to lean on the goodwill and the affection that the people have for his grandfather.
리 연구원은 김정은은 북한 주민들이 김일성에 대해 갖고 있는 호의와 애정을 불러일으키려 한다며 예전에 어려운 시기에 내 할아버지가 당신들을 이끌었던 것처럼 나도 당신들을 잘 인도하겠다. 나는 할아버지의 적통 계승자다라는 신호를 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이 체중을 감량했어도 건강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다고 지적합니다. 미 중앙정보국 CIA 출신 수김 랜드연구소 연구원은 김정은의 체중 감량이 병에 의한 것이든 건강을 향상하기 위한 것이든 상관없이 체중 감량 그 자체가 그의 상태가 최상이 아니라는 점을 더욱 부각시킨다고 말했습니다. 김 연구원은 특히 지난해 김 위원장이 대중의 눈에서 자취를 감춘 이유는 여전히 알려지지 않았다며 김 위원장이 건강하고 활기찬 이미지를 보여주려 하지만 실상은 그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약간의 신뢰도를 갖고 추정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이클 매든 스팀슨 센터 연구원은 김정은의 체중 감량에 정치적 홍보적 동기를 적용하는 것은 다소 무리한 분석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매든 연구원은 오래전부터 김정은의 체구가 건강 문제를 이미 일으켰거나 일으킬 수 있다는 분석이 있었다며 특히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때 김정은이 습도로 인해 꽤 지치고 땀투성이가 됐던 것을 뚜렷이 기억한다고 말했습니다. 매든 연구원은 김정은 위원장의 가족력도 언급했습니다. 매든 연구원은 김정은의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심장 문제가 있었다며 김일성은 1986년 심각한 심장마비를 일으킨 후 심박 조율기를 달았고 김정일이 2011년 12월 사망한 이후 북한 언론이 김정일의 여러 건강 문제를 언급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김정은의 어머니도 최소한 두 차례 암투병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더해 강한 권력을 유지하는 독재자 혹은 매우 바쁜 정치 지도자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 있으며 만성적인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김 씨 일가를 담당한 의료진이 지도자에게 건강과 관련한 조언을 꺼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김정은이 주도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자신의 체중을 감량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매든 연구원은 말했습니다. 매든 연구원은 북한 권력층을 연구하는 웹사이트 노스코리아 리더십 워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고스 국장은 외부 세계가 김 위원장의 건강에 큰 관심을 기울이는 이유에 대해 북한을 둘러싼 지정학적 역학을 고려하면 김정은의 건강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And when you're talking about an area where really four nuclear powers come together, that doesn't exist anywhere else on the planet. You know, so you have the United States, China, Russia, and North Korea.
국장은 핵 무장국들이 모두 모이는 지역은 한반도 외에 전 세계에 아무데도 없다며 미국, 중국, 러시아, 북한 모두 핵무기를 갖고 있으며 특히 관심은 한 사람이 권력을 쥐고 있는 북한에 집중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고스 국장은 그 한 사람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통제를 넘어서는 상황에 각국이 말려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한반도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쉬운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서남북입니다. 최근 북한의 기름값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9월 들어서는 전달에 비해 60% 가까이 올랐습니다. 기름값이 왜 이렇게 오르는 건지 또 불법 한적은 계속되고 있는지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의 기름값이 최근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일본의 북한 전문 매체인 아시아프레스에 따르면 8월 4일 킬로그램에 5,150원이었던 휘발유 가격은 9월 4일 8,200원으로 치솟았습니다. 전달에 비해 무려 59.2%나 오른 겁니다. 버스나 트럭의 연료인 디젤유 가격도 올랐습니다. 8월 4일 킬로그램에 3,900원이었던 디젤유는 9월 4일 6,100원으로 56% 올랐습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 대 교수는 북한 석유 시장이 워낙 빡빡해 조그만 수급 변화에도 가격이 출렁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One is the markets are rather thin, and so a supply, you know, a small change in supply or a small change.
그러나 북한의 에너지 사정을 연구해온 한국에너지경제연구원 김경술 박사는 기름값이 오른 것이 아니라 회복되는 추세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예전 가격 수준으로 복귀하고 있는, 회복되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 가격 수준이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다라고 보는 겁니다.
북한의 휘발유 가격은 1월부터 5월까지 킬로그램당 만 원 선을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다 6월 중순 15,000원까지 올랐다가 8월에는 5,000원대로 떨어졌습니다. 이후 9월에는 8,000원대로 올랐습니다. 따라서 기름값이 원래 가격인 만원대로 회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이 북한의 에너지 문제와 관련해 가장 관심 있게 지켜보는 것은 불법 해상 환적입니다. 북한은 대북 제재가 본격화된 지난 2018년부터 3년간 불법 환적으로 버텨왔던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불법적인 핵활동에 대한 제재 조치로 대북 원유 공급량을 연간 400만 배럴로 묶고 휘발유 등 정제품 공급 상한선도 50만 배럴로 제한했습니다. 북한 경제가 돌아가려면 900만 배럴의 기름이 필요한데 50%를 줄인 겁니다. 석유 공급이 갑자기 줄어들자 북한은 20여 척의 유조선을 동원해 불법 해상 환적에 나섰습니다. 국제사회의 감시를 피해 몰래 해상에서 석유를 밀수한 겁니다.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2018년 1월에서 8월까지 148회에 걸쳐 불법 환적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 227만 배럴의 기름이 북한에 유입된 것으로 보입니다. 2019년에는 불법 환적과는 별도로 외국 선박이 직접 북한 남포항에 들어가 석유를 공급했습니다. 이를 통해 400만 배럴의 정제율을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2020년에도 북한은 56차례 이상 불법 환적을 통해 230만 배럴의 정제율을 수입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흥미로운 변화는 올 3월에 발생했습니다. VOA가 민간 위성사진 서비스 플래넷 랩스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3월부터 3개월간 남포항에 드나든 유조선은 단 두 척에 불과했습니다. 2, 3일에 한 번꼴로 유조선이 드나들었던 이전과는 크게 다른 겁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20여 척이 남포항을 드나들었습니다. 불법 해상 환적 적발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동안 환적은 주로 동중국해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마지막으로 보고된 불법 환적은 지난 2월 28일 프랑스 해군 구축함 프레리알호가 동중국해에서 포착한 겁니다. 지금도 한반도 주변과 동중국해에는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영국, 그리고 프랑스 등 7개국이 구축함과 초계기로 북한의 불법 환적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6개월간 각국은 단 한 건의 불법 환적도 적발해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 아사히 신문의 마키노 요시히로 북한 전문 기자는 발표가 없었던 것은 불법 환적 자체가 감소한 데다 중국이 별도로 기름을 공급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발표가 없었다는 것은 역시 그런 그 발표하러 만난 그 불법 사건이 없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는 그 북한이 그런 불법 환적으로 좀 포기했다는 게 아니고, 뭐 중국이 그 육상 송유관 그 이용하면서 북한에 대해서.
그러나 한국의 김경술 박사는 불법 환적 없이는 지금 같은 기름값 수준이 유지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불법 환적이 전면 중단됐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지금 북한의 석유 가격은 지금보다 뭐 훨씬 높게 형성이 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봐요. 불법 환적을 통한 밀수입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불법 환적을 포함해 지난 2, 3년간 북한의 석유 조달과 공급 측면에서 세 가지 구조적 변화가 생겼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북한의 석유 수요 자체가 줄었다는 겁니다. 북한은 대북 제재가 본격화되기 전에 연간 900만 배럴 정도의 석유를 소비했습니다. 그러나 기름값이 오른 데다 계속되는 경제난으로 석유 수요가 줄었을 것이라고 브라운 교수는 말했습니다.
I think a way to look at it is it's kind of in recession. The whole economy is in recession and that tends to reduce prices.
둘째로 남포항에 유류 저장고가 생겼습니다. 북한은 제재가 본격화된 2018년도부터 남포항에 유류 탱크를 건설해 현재 26개가 완공됐고 추가로 5개를 더 건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은 이 시설을 활용해 시장에 석유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됐다고 트로이 스탱걸은 한미경제연구소 선임 국장은 말했습니다.
So, the one thing that North Korea has learned from the COVID-19 crisis is that it can't be dependent on its ability to take.
세 번째는 불법 환적의 행태가 바뀌었을 가능성입니다. 과거 북한은 주로 2천에서 3천 톤급 중소형 유조선으로 불법 환적을 했습니다. 작은 유조선으로 환적을 하려면 100회 이상 반복해야 석유 수요를 채울 수 있습니다. 자연히 미국과 일본 등의 감시망에 노출될 공산이 큽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불법 환적에 자주 동원되는 중국계 유조선 다이아몬드 8호는 다릅니다. 이 선박은 9천 톤급 선박으로 8번 정도 환적하면 수입 한도량을 채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형 유조선을 활용해 불법 환적 횟수 자체가 줄었을 수도 있습니다. 북한이 중고 유조선을 새로 구입하는 것도 눈에 띄는 움직임입니다. 어느 것이 진실인지는 알 수 없지만 대다수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북한의 에너지 사정이 임계점에 가까운 아슬아슬한 상황이라고 지적합니다. 다시 김경술 박사입니다.
어느 순간 제재가 조금만 더 강화돼도 북한은 견디기 어려울 정도의 거의 그런 임계선상에서 그럭저럭 끌고 가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브라운 교수도 외화 보유고가 바닥난 상황에서 기름값이 자주 출렁이고 변동폭이 커지는 것은 위험한 징조라고 말했습니다.
But this is the big problem of volatile prices. Volatility in prices means speculation. You know, some people will...
국제사회의 고강도 대북 제재가 4년째 접어들면서 북한의 에너지난도 위험한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 수뇌부가 위기 국면으로 치닫는 에너지난을 어떻게 극복할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예, 북한이 9일 정권 수립 73주년을 맞아 열병식 등 대대적인 체제 선전에 나섰지만 국제사회는 북한 주민들이 현대판 노예에 해당한다며 강제 노동 등 인권 탄압에 계속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세계인권선언이 명시한 직업선택의 자유와 또 합당한 임금을 보장하고 국제노동기구에 가입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김영권 기자입니다.
제3국에서 활동하는 대북관계자는 10일 BOA에 북한 당국이 전날 북한 정권 수립 73주년을 맞아 이를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모습을 보며 씁쓸함을 감출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근로하는 인민이 주인으로 되고 있는 우리의 사회주의가 세상에서 제일이고 영원히 인민대중 중심의 이 제도에서만 살려는 우리 인민의 신념과 의지가 장중한 선율이 돼서 울려퍼졌습니다.
이 관계자는 북한 관영 매체들이 김정은의 영두에 따라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인민대중 중심의 사회주의 제도를 만방에 빛내겠다고 계속 선전하는데 국가가 인민에게 해주는 곳은 전혀 없고 강제 노동 등 피땀만 요구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사회주의 강국 강조는 완전한 모순이자 어폐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북한 주민들의 민생 위기는 현재 최악인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최근 평양의 고급 주택 건설 현장을 다시 방문해 작업을 독려하는 등 건축물을 활용한 애민 정치 과시와 정치적 계산에 몰두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국제사회는 아동에서 성인에 이르기까지 다수의 북한 주민들이 이런 김 위원장의 체제 유지를 위해 장소에 관계없이 강제 노동에 혹사당하고 있다며 계속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오는 14일 개막하는 76차 유엔 총회에 제출한 북한 인권 상황 보고서에서 북한 정권의 코로나 대응 등으로 인권 상황이 더 악화했다며 특히 강제 노동 문제를 서두에서 자세히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경제는 징집된 군인들과 어린이를 포함한 일반 대중에 대한 광범위한 강제 노동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계속 조직돼 있다며 북한 정부는 이런 강제 노동에 대한 의존을 줄여야 한다고 촉구한 겁니다. 구테우스 총장은 특히 교화소와 관리소 등 구금시설 내 수감자들이 북한 내 강제 노동의 주요 원천 중 하나라며 착취 행태를 자세히 나열하고 미첼 바첼레트 유엔인권 최고대표의 보고서를 인용해 이는 노예화에 관한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토마스 오야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등 유엔 보고관들도 최근 공개된 북한 정부에 보낸 서한에서 18살 미만 아동들을 대상으로 탄광 같은 유해하고 위험한 환경에서 아동노동을 시키는 건 최악의 아동노동 형태이자 국제법이 금지하는 현대판 노예제라고 비판했습니다. 뉴욕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도 이달 초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에서 북한이 이념적 요구를 정당화하기 위해 강제 노역을 사용하는 건 흔한 일이라며 국가가 요구하는 이런 노동은 광업과 농업, 건설 등 김정은이 우선시하는 사업에 이용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단체는 북한 지도부가 이런 노동을 주민이 자원해서 하는 것이라고 선전하지만 주민이 당국의 요구를 거부하면 고문과 장기 수감 등 가혹한 처벌을 받기 때문에 강제로 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는 국제노동법과 인권법의 기본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은 국제노동기구 ILO에 가입하고 만연한 인권 침해를 종식함으로써 북한 청년들에 대한 감사를 더 잘 표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권고했습니다. ILO에 따르면 강제노동은 국가와 정부 등 공권력에 의한 강압 또는 처벌의 위험에 의하여 비자발적으로 제공되는 모든 형태의 노동을 말합니다. 강제노동은 특히 채무와 속박, 인신매매, 이동의 자유 제한, 임금 착취 등 인간의 존엄에 반하는 현대판 노예 형태가 대표적으로 유엔 등 국제사회는 이를 매우 심각한 범죄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탈북민들과 전문가들은 북한 주민들이 이런 현대판 노예의 대표적 희생양이라고 지적합니다. 과거 북한의 강제노동 관련 보고서를 작성했던 네덜란드 라이덴 대학의 렘코 브레코 교수는 BOA에 노동당 고위 간부들을 제외한 모든 북한 주민이 사실상 현대판 노예라고 말했습니다.
If you can't say no to demands put to you, that makes it modern slavery. If you can't leave the country.
북한 주민들은 일한 만큼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면서도 직장을 그만둘 수 없고 직장 내 명령을 거부할 수 없으며 주거지나 나라를 마음대로 떠날 수도 없기 때문에 현대판 노예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ILO는 홈페이지에서 전 세계 현대판 노예를 4천만 명으로 추산하며 이 가운데 24.9%가 강제노동 피해자라고 밝혔지만 북한은 ILO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제3국 내 대북관계자는 북한에서 죄인으로 강제노동이 당연하다고 여겼던 수감자들이 해외 교도소에선 노동의 대가로 임금을 받고 징집된 군인들도 월급을 받는 것을 보며 해외 파견 북한 인력들이 큰 충격을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등 선진국이 아니더라도 러시아와 중국 내 노동자들이 누리는 임금 보장 등 권리와 혜택을 보면 김정은에 대한 분노와 배신감을 느끼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그러나 10일 자주로 위용 떨치는 주체의 사회주의 국가란 제목의 논설에서 우리 인민은 스스로 선택하고 자체의 힘으로 세운 사회주의 국가를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있으며 자기의 생명처럼 여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네, 지금까지 VOA 뉴스투데이 2부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뉴스에 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에는 북한 날씨 또 지구촌 오늘에 이어 시사상식 ABC 이어지는데요. 예, 오늘은 이란 부쉐르 원전에 대해서 설명해드립니다.
역사 속 오늘 1993년 9월 13일 이스라엘의 이츠하크 라빈 총리와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피에로의 야세르 아라파트 의장이 미국의 빌 클린턴 대통령이 지켜보는 가운데 오슬로 평화협정에 서명합니다. 1948년 이스라엘 건국 이후 갈등과 분쟁을 계속하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분쟁을 종식키로 약속하며 평화협정을 맺은 것입니다. 1991년 제1차 걸프전쟁 직후 미국의 조지 H.W. 부시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그 인접국들 간의 양자 또는 다자회담으로 이어나가기 위해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이스라엘과 아랍 분쟁 당사국 대표들이 회동하는 국제회의를 소집합니다. 회담은 워싱턴 D.C.로 이어졌으나 성과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간 접촉은 노르웨이가 주관하는 일련의 양자 간 비밀협상으로 이어져 1993년 9월 13일 오슬로 협정으로 결실을 맺게 된 것입니다. 오슬로 협정은 안보리 결의 242호 및 338호에 근거한 팔레스타인 국가 창설을 위해 필요한 요소와 조건을 협의하기 위한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슬로 협정은 1995년 오슬로 협정의 주역 중 한 명인 이츠하크 라빈 이스라엘 총리가 암살된 이후 평화 협상은 그 추진력을 점차 잃게 됩니다. 1940년 9월 13일 이탈리아가 이집트를 침공합니다. 이탈리아 독재자 베니토 무솔리니는 식민지인 리비아 오른쪽에 있던 이집트를 탐내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집트에는 영국 원정군 3만 명이 주둔 중이었습니다. 이탈리아가 이집트를 침공하는 것은 영국과의 전쟁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영국 본토는 잇따라 독일의 폭격을 받던 중이었습니다. 무솔리니는 영국 본토가 공격을 받고 있던 그때가 이집트를 침공할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무솔리니는 영국 병력 규모 3만 명보다 8배나 많은 24만 명의 병력으로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940년 9월 13일 이집트 침공을 명령합니다. 이탈리아군이 영국군을 손쉽게 무찌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1940년 12월 영국군이 반격에 나서면서 24만 명의 이탈리아군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이 같은 상황은 이곳에 전혀 관심이 없었던 히틀러의 시선을 끌게 됩니다.
미국에선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미국 구석구석 숨어있는 이야기를 찾아갑니다. 다채로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세계 각지의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지역은
We visit Indian, a Mexican bakery, Nigerian.
미국에서 인종이 가장 다양한 군부대는 어디일까요?
When I first got here, they all welcomed me like they never.
거대한 실험실이 된 탄광이 있다면.
We're going down a mile, just about 4,000.
100년 전 사탕을 파는 사탕 가게가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But, now it's here. I can have it.
미국 곳곳에 숨어 있는 흥미로운 이야기거리를 찾아가는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매주 월요일 밤과 화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시간을 통해 만나실 수 있습니다.